우리가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며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서부 텍사스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방울뱀을 보고 계십니다. 예, 보기만 해도 섬뜩한 저 녀석 정확한 이름은 다이아몬드 방울뱀인데요. 저 다이아몬드 방울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전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저 다이아몬드 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이제 자기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뭐 다른 방울뱀도 꼬리로 소리를 내는데 저 다이아몬드 방울뱀은 길이가 약 2.5m 정도 되는 방울뱀 중에서 가장 커다란 녀석이. 그래서 이 뱀이 꼬리를 흔들어서 내는 소리는 그 소리의 파장이 아주 큽니다. 뭐 몇 킬로 밖에까지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방울뱀이 큰 꼬리로 큰 소리를 내면 예,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서 어라? 이 무슨 소리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나무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다람쥐 눈과 예, 나무 아래에 있는 방울뱀의 눈빛이 마주치게 되고 그 순간 다람쥐가 겁을 집어먹고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데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떠는 다람쥐 녀석 중에 약 30% 정도가 몸의 중심을 잃고서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 나무 아래서 다람쥐를 주시하고 있던 방울뱀이 그 즉시 다람쥐에게 돌진해서 한 입에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특이한 방울뱀의 사냥 방법인데요. 인간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요, 예, 가장 먼저 소리의 유혹을, 소리로, 듣는 걸로 소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뭐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아 죄를 져야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 그런 사람 없지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뭐 들려오는 소리에, 예, 어떤 소문에 한두 번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여보는 것뿐이.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들려온 달콤한 소리나 그럴듯한 소문에 귀를 기울여보다가 단순히 귀를 기울여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내가 들려온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본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결국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한번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들려오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 그 소리들에 대해서 마치 방울뱀이 내는 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난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소리, 그 구체적인 말은 어떤 것이고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예, 이 자세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말은 어떤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지,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범죄의 과정, 범죄의 반응,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 집중할 대목,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지 범죄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의 과정, 그 중에서도 더욱더 세밀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은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바로 요거예요. 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오늘은 더욱더 집중해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3장 어디에 사탄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런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창세기 3장 어디에 사탄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나오죠. 뱀.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 뭐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와에게 다가온 뱀, 저 뱀은 사탄일까요? 아닐까요? 자, 창세기 3장 저기 나오는 뱀은 사탄입니까? 아니면 동물인 뱀입니까? 정답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했었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뭐 용, 큰 뱀, 옛 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이코르 사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그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기독교 TV나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사탄 이코르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다.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로 뱀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살펴보고 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 뭐라 뭐라 한 말, 그 말은 뱀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뱀의 말은 동물인 뱀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다라는 것인데, 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를 보셔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뱀이 하와에게 말한 건 저것만, 저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뱀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이 말한, 사탄이 말이죠, 뱀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저기 1절에 나온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저거예요. 자, 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혹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는 구체적인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 거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 거냐? 너희가 배운 성경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맞는 거냐? 너희가 듣고 배운 성경 말씀 그대로 100%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아무래도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을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나고 가지가지 삶의 고비를 겪을 때 사탄은 더욱더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사탄은 참으로 간교하게, 참으로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퍼부으면서, 우리에게 주입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의심하는 말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5장 1절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박수 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 아니 배여도 믿음만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 없어도.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말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통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수십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도 있고요. 또 어떤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그 내용이 비유 형식으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은 비유다 라고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탑3에 속하는 비유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본문이 나왔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저 비유는 가장 지명도가 높은 세 개의 비유인 비유 혹은 네 가지 비유를요.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불립니다. 저 비유에 나온 네 가지 땅 네 가지 땅이란 게 뭘 말하느냐? 먼저 1번 길가를 말합니다. 길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 왔다 갔다 하는 길가요. 개도 고양이도 지나 가축도 지나다니는 그런 게 길가입니다. 그런 땅이. 그러므로 씨가 뿌려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 다음 2번 바위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는 바위라는 단어 대신에 돌밭 이렇게 나왔는데 바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바위가 아니라 바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땅은요 크고 작은 마른 바위로 이루어진 자갈밭을 말합니다. 자갈밭 되겠습니까? 설사 씨가 뿌려져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땅이죠. 그 다음 3번 가시떨기 정확히 번역하면 가시덤불이 그러니까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수백 개 수천 개로 뒤덮여버린 그런 땅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씨가 뿌려져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땅이 가시떨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좋은 땅 씨가 뿌려지고 또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옥토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 땅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만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추가로, 보너스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씨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이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오늘의 핵심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뭔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 너무 명백합니다. 뭐 이건 뭐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금방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 외에도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구절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8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 중 첫 번째 땅, 길가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 길가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목인데, 자, 보셔요. 세 곳 모두 다, 예, 같은 뜻을 가진 한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쵸? 뭡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마귀, 악한 자, 사탄. 두말할 필요 없이 마귀 이코르 악한 자 이코르 사탄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땅인 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길가란 거 말씀 듣고 말씀 빼앗긴다. 누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사탄에게 뺏긴다.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사탄이 빼앗아간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 읽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뭘 감사라는 거야? 아, 뭐라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무조건 감사라. 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생각,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생각은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속에 심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밀어내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요. 단순히 잊어버리는 거 그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 맞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정하는, 거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길가만, 첫 번째 땅인 길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땅인 바위와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역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길가의 경우처럼 무슨 사탄, 마귀, 악한 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길가, 예, 말씀을 빼앗아간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 빼앗아간다고 했는데 바위에 대한 설명과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말씀을 버리도록,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멘으로 하는 그 말씀을 버리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 또 세상적인 걱정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술술을 꾸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비결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뭐냐? 첫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절대 순종의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대하자.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자.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말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처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